우리 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앞으로 7월달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보겠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전체 내용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은 처음 부활절날 이야기, 즉 새 창조의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주 동안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7월 달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8월부터 마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예배하고 한글 예배에 이렇게 한 주 좀 한쪽이 이렇게 뒤에, 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에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는 전주에 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마태복음을 보겠사오니 지금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들을 합하여서 보면 여인들 몇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주님의 날,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으로 나갔는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2절에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에 제자들이 즉시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보았는데 세마포 놓인 것을 보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요한도 들어와 보고 8절에 보면 믿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10절에 보니 이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죄를 용서받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매우 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아니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가 예수님을 가져간 것 같이 보이지만 마리아 마음속 깊이 없앨 수 없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야만 한다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함이 마리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삶에 아무 기쁨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지금 완전하게 이해 못합니다. 왜?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의 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맛도 보았고 자신의 구세주와 교제의 맛도 보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아도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찾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 간절한 마리아의 마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강한 바람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잘 이해는 못하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바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남은 바로 죽음이라는,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 뜻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왜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울고 있습니다. 결코 울 이유가 없는 마리아인데 불구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몰라 울고 있습니다. 슬픔, 괴로움, 죽음, 어두움, 어려움, 어떠한 일이 와도 기독교인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슬픔 속에, 그 괴로움 속에, 그 죽음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다 겪으셨고 다 이기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그 죽음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더라도 이제 기쁨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 그 비어있는 무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공관복음을 보면 그들의, 그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찬란한 흰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차갑고 냄새나는 죽음의 무덤이,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죽음을 다 겪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그 무덤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공부할 때 지성소 언약궤의 두 그룹 천사들,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쪽에 저쪽에 있었는데 무엇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던 그 모습이 지금 무덤 안에서 보여집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 천국의 문으로 변한 그 현실이 보이시냔 말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영생의 집의 문으로 변해 있는 모습. 이제 믿는 자의 무덤은 바로 천국의 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천국으로 모으시는 곳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제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십니까? 무덤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하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마리아, 그 엄청난 영광의 그 모습을, 그 무덤 안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직 잘 이해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모습 안에 자신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모습 외에는 어떠한 모습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몸이 계속 무덤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울어야겠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지금도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기독교가 잘 받아들여지는 이 미국에 살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려면 여기서도 고난과 핍박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잘 받아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고 계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여러분의 완전한 천국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의 현실이 여러분 것인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겪는다고 해도 울어야 될 상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아픔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지금 울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불쌍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누가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백그라운드 음악까지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불쌍하냐?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인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무슨 일을 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예, 이 목사라는 그 직책이 참 교인들의 아픔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직책이 됩니다. 참 저도 이 마리아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가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건반진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 수가 없습니다. 왜? 더더욱이 이 세상 일이 안 된다고, 더더욱이 이 육체가 망가진다고, 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엄청난 참모습을 모르는 것이지, 그 구원의 엄청난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모르는 것이지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뭘 좀 덜 이루었느냐. 내가 뭘 덜 주었느냐. 뭐가 부족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내 주를 누가 가져갔나이다. 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내 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리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울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정말 이 마리아 무덤 밖에서 그냥 울고 있는데 끝내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면 정말 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19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는데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모여있는 제자들입니다. 뭐 마리아의 모습과 별 다른 게 없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뭐 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모습 중에서 제일 이 말이 안 되는 모습, 세상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죄인들, 여러분과 저.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우, 이것들 그냥 내버려 버리지 않겠어요? 찾아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 천국의 영광을 비추시려 오십니다.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19절에 가보면 저녁 때에,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한다기보다 영적 현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깜깜합니다. 진리를 알질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잘 모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두움을, 이 영적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바로 창조 전 지구의 모습. 처음 창조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깜깜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부활은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무엇을 이 어두움이 못 깨닫는 것입니까?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참모습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세상의 정죄가 이것입니다. 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깜깜한 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제 그 빛을 믿어 그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날이 온 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 부활의 날, 천국의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는 현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저녁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아직 어두울 때는 없습니다. 천국의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밤이 없는 그 현실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새 창조, 이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창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새 창조의 모습,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가면 교회가 완전하게 새 창조가 되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나라의 새 생명의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담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실 그거 외에 뭐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리아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므로 울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완전한 기쁨의 상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날에 마리아를 찾아와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날에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라보니, 선생님,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이 천국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만 보이면 정말 슬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거 아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 깨달고 계시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더더욱이 죽은 예수님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여러분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도 마리아도 그 부활의 그 현실을 목격했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 부활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하신 것, 한 것 같이 여러분도 하실 건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현실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자들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그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것 같이. 그 일어난 일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을 목격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그냥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런 현실을 보고도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아무것도 바뀐 거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저 문 나가서 운전하시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됩니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세상은 그냥 끝까지 세상입니까? 변한 게 없어요.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냥 어저께 살던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갑니까?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답니까? 제자들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 웁니다. 진리를 몰라 웁니다. 마리아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우리 구원의 참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고도 아이고 이 걱정 저 걱정 뭐 변한 게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만지지 말라.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의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되 이 세상의 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는 왕으로. 여기가 좁사오매. 천국?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붕뜬 소리 그만하고 이 세상 얘기합시다. 참 옳은 소리 같이 들립니다. 아니 그 천국 보이지도 않는 거 왜 그 붕뜬 소리를 하냐.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삶이 시작됐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이 죄인들은 자꾸 이 세상이 좋답니다. 천국 안 가겠답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이 현실이 자기를 어떻게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가 자기를 주장을 안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완전히 주장합니다. 세상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주장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이런 진리들이, 이런 현실들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진리냔 말이에요. 아니면 헛소리입니까? 저희 예천교회가 이것이 헛소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헛소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심부로 그분과 달콤한 사랑을 영원히 나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확실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하여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천국이 시작됐는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 전에 세상하고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진 후의 세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전날의 그 세상이 그 다음날의 그 세상과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변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도에서 변한 거냐 이 말이에요. 천지 차이라.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기도 싫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이 잘 모르지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만 만나면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마리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여러분을 결코 안 버리십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참모습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건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한 건가,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는 복은 어떠한 건가, 이걸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라보니,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천국까지 갑니다. 예수님 돌아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이 이제 완전한 기쁨으로 돼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 다 끝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활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처음 것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왔도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저희를 항상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참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결코 울 수 없는 오직 기뻐해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더욱 확인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